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예술이다. 일을 하는 것도 예술이다. 그리고 훌륭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앤디 워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62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네, 침대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상호입니다.
아, 네, 오늘 나라가 아버지 생일이라서 오늘 빠지게 되었고요. 저희끼리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상호는?
저도 뭐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상호님이 오늘 말로만 듣던 상근 예비역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전설의 군복.
전설의 군복.
오늘 퍼포먼스를 하고 오셔가지고.
네, 3.1절 기념으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왔고요.
네.
네, 뭐.
이렇게 귀여운 군인 처음 봤어.
거기서 뭐 어떤 퍼포먼스 하셨어요?
이제 상근 예비역 전우회를 홍보하는 겸 그런 퍼포먼스인데요.
네.
그래서 가서 그 쌍화탕 한 박스 사가지고 그 뭐 독립유공자협회 분들 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아, 나중에 또 퍼포먼스 한 자료 같은 거 나중에 다 올려주실 거죠? 블로그에.
아, 진이 누나, 진이 누나 표정이 썩고 있어.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침미 블로그 말고도 개인이랑 하시는 거는 네, 작업 정리는 하시잖아요.
네, 제 거에 올립니다. 네. 제 거에 나중에 구경 오세요.
네, 네. 되게 여기 모자에 날개도 달리고 되게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미적으로 아름답죠.
네. 그러면 오늘 베개 메고 예술사 듣기 시간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앤디 워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술가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친미에서는 본격적으로 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2부로 나뉘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팝 아티스트 몇 명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앤디 워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할 텐데요. 그 앤디 워홀은 가난한 이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뭐 유년 시절부터 그림이나 영화 같은 어떤 시각적인 매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앤디 워홀의 어머니는 그런 앤디 워홀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되게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뭐 1960년대였으니까 사진기나 이런 게 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기나 뭐 영상이나 이런 앤디 워홀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잘 사주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앤디 워홀이 미술 전공한 사람은 맞죠?
네, 앤디 워홀은 뭐 그렇게 가족들의 어떤 뒷바라지로 대학까지 가게 되었고
네.
상업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죠.
근데
앤디 워홀 보시면 앤디 워홀 사진을 지금 볼 텐데요. 앤디 워홀이 되게 백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백반증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머리카락이 아니라
병 때문에
원래 흰색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특별하죠. 근데 그 왜 있잖아요. 그 미국판 딴지 일보인 위키리크스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인 줄리안 어센지를 혹시 아시잖아요. 되게 우리 그 김어준은 털보처럼 생겼는데 줄리안 어센지는 되게 또 잘 생겼어요. 근데 그분도 흰색 머리거든요. 약간 그런 유전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흰 머리 아닌가요?
그쵸?
CNN 앵커.
CNN? 아, 그쵸. 네. 되게 유명한
커밍아웃 하고 게이 커밍아웃 한 사람인데.
그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되게 백발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약간 특징 같은 그런 느낌?
잘생기면 멋있지 않을까요?
근데 앤디 워홀은 이런 자기의 어떤 백반증이나 하얀색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대중 앞에 나서는 앤디 워홀을 생각해보면 약간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대중 앞에서 약간 소위 나댄다고 하는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소심하거나 막 대인 약간 깊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 막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다 약간 연기 같은 거죠.
연출 같은 거구나.
네, 연출 같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다 들었어요.
앤디 월도 근데 앤디 월도 참 연출을 좀 잘했던 게 뭐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어떤 상업 미술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잡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일을 구하러 다닐 때 일부러 되게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어떤 아티스트의
코스프레
모습을 연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이는 면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인 거죠. 뭐 앤디 워홀은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 이전에 상업 미술로도 굉장히 명성을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몰랐어요.
그런 관련된 일을 해서 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벌고 했었다 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선에 잉크를 실어서 종이에 전사하는 브로테드 라인이라는 인쇄 기술까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쇄 기술이 그 나중에 대량으로 작품을 찍어내는 방식에 적용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앤디 워홀은 그렇게 32살이었던 1960년에 돌연 일러스트레이션인 상업 미술을 그만두고 순수 미술에 도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초창기에 그렸던 작품들이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만화에 나오는 어떤 형태들을 차용하는 방식 작품들이 많았어요. 앤디 워홀이 되게 자신 있어 하면서 그런 만화 시리즈를 화랑에 딱 보여줬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미 작품 세계를 만들고 있었던 동시대의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랑으로부터 되게 혹평을 받고 금방 포기를 하게 돼요. 뭐 그 화랑은 리히텐슈타인과 막 계약한 직후였다고 하더라고요. 앤디 워홀이 조금 늦은 거였죠. 이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먼저 하는 게 임자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화기도 벨이랑 거의 동시에 발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인가 늦게 특허청에 가가지고
등록을
못한 거예요. 벨이 먼저 하루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은 뭐 떼부자 듣죠. 뭐 전화기도 다 쓰는데 근데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특히나 예술에서 더더욱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혼자서 생각해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방식을 한 사람이 있으면 약간 가치가 없어지는?
맞아요. 제가 미술 스터디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떤 담론을 제시하는 작가가 그냥 실명을 얘기해서 김홍석 작가가 지금 뭐 인종 문제나 그런 계급 문제나 그런 노동의 문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40년 전에 나왔다면은 오늘 그 스터디 원분이 한 말이 그게 40년 전에 나왔다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가치가 있는 건데 40년 전 이미 다 다뤘던 담론인데 지금 다루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마 담론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또 하는 작업은 나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갔어요.
그렇구나.
근데 또 그 지금에 나오는 현대 미술이라는 게 엔간한 시도들은 다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작가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작가들은 그거를 지금 남아 있던 그런 담론 같은 거를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재해석하는 식으로 또 작업을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들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나왔죠.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되게
저도 정말 나올 것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예술가들은 그냥 인류사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나의 것이 다 나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다음 미술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 하는 기대감이 네. 또 한편 있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다시 월로 돌아오면 이렇게 작품이 독창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상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화 형식을 포기하고 나는 아예 더 흔한 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소재로 삼은 것들이 캔벨 수프나 뭐 코카콜라 병을 이용한 작업들이었어요. 잠시 코카콜라 병을 보시고 지나갈 텐데요. 오늘은 나라님이 없으니까 코넬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콜라병, 유리 콜라병의 매끈한 모습들이 화면 가득 주르륵 세워져 있고요. 밑에는 코카콜라라고 마크가 있네요.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서 진열대에서 코카콜라를 보는 것 같은 작품이죠. 앤디 워홀이 이렇게 만화보다도 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로 이제 코카콜라를 선택해서 작품을 했던 것이고요. 그 앤디 워홀은 사실 예술을 고상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으로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대중이 더 가깝게, 더 많이 모든 대중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예술 방식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재 자체가 쉬운 게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코카콜라나 마릴린 먼로나
그렇죠.
캔벨 수프 같은 것이었군요.
근데 되게 재밌게 생각이 되는 게 뭔가 평론가들을 위한 예술이나 뭔가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예술 약간 그런 예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워홀은 대중을 위한 예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워홀만큼 평론가들의 평가를 많이 받은 예술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평론가들을 위한 예술가를 예술을 한다 해서 평론가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꼭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과연 평론가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작가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대중들한테 사랑받으면 그게 끝인 거 아닌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는 뭐 몇 명의 평론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약간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보여주고 평론을 받으면 급 같은 게 약간 올라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피카소도 거트루트 스타인이 작품을 사고 나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론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미술의 애호가 정도는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누군가 인증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예술가한테는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더 많은 대중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술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 코카콜라라는 소재 자체도 이제 코카콜라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또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상업 미술과 순수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계급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또 뭐 워홀의 작품은 코카콜라 이외에도 뭐 돈이나 달러나 그런 기호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유명한 연예인인 마릴린 먼로나 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자주 작품 속에 등장하죠. 앤디 워홀이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잠깐 읽고 지나갈 텐데요. 미국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는 관례를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TV를 보다가 코카콜라를 보면 당신은 대통령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코카콜라를 마시고 당신도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콜라는 콜라일 뿐이다. 돈이 많다고 길 모퉁이의 불황자보다 좋은 콜라를 마실 수 없다. 모든 콜라는 다 똑같고 콜라는 다 맛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불황자도 알며 당신도 안다.
말 잘한다.
그 코카콜라라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하긴 미국 자체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나라니까.
그런 점도 있고 약간 미국의 소비주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본주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대중문화에서요?
아, 뭐 그냥 뭐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아, 저는 김치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아, 너무 클리셰라서 다른 분들 어떨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먹는 걸로 하면 김치겠죠.
한국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잘 싸이.
아,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싸이? 이랬다 그러죠.
아, 저는 그런 전형적인 질문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김치?
아무튼
다시 앤디 워홀로 돌아와서 앤디 워홀 하면은 또 앤디 워홀이 작품을 만드는 장소가 유명하잖아요. 어떤 장소죠?
Factory.
그렇죠. 앤디 워홀이 자기의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에 어떤 그 앤디 워홀의 예술관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팝아트가 나오기 전에는 예술이란 게 되게 뭐 예술가의 굉장한 오랜 시간과 고통스러운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서 심혈을 기울여 나오는 거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앤디 워홀의 예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 방식조차도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실에 팩토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팩토리 안에는 앤디 워홀 말고도 뭐 아예 월급쟁이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작업을 하면 마지막에 앤디 워홀이 사인을 하는 것으로
짱이다.
진짜 편하죠.
나의 꿈.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사인하고
팔고 내 돈이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팝아티스트 중에 이렇게 자기의 작업실에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였죠?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요? 러버덕 작가?
땡.
누구였지?
그 사람도 그렇긴 한데 무라카미 다카시가 있었죠.
맞아.
그 사람도 뭐 막 칼카이 키킨가 뭐 그런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도 앤디 워홀처럼 완전히 어떤 자기의 작업실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 있고 뭐 작품 개발하는 사람 있고 완전 에이전시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앤디 워홀도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런 방식으로 일했던 사람은 앤디 워홀이었던 거죠.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인들한테만 부탁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부탁할 게 있으면. 근데 그게 돈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구조 아닌가요?
일단 뭐 자본이 있어야겠죠.
네, 자본이 있고 월급을 주고 뭐 그렇게 해야만 돌아가는 구조죠. 돈 없는 예술가는 못하겠네.
그게 그러니까 뭐 앤디 워홀도 처음부터 팩토리를 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작업들로 상업 미술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그런 코카콜라 같은 거를 만들고 코카콜라는 오일 페인팅으로 알고 있어요. 유화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 시크스크린 아니에요?
시크스크린으로 한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작품은 오일 페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돈이 생기면 이렇게 작업실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앤디 워홀이 제일 처음 이렇게 작품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만든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을 도입한 다른 작가가 있었어요.
누구?
루벤스라는 작가를 아시죠?
옛날에 르네상스 작가도 아니겠구나.
1500년대, 16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앤디 워홀이랑 되게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고향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중심지로 와서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져가지고 밑에 자기 아래에 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 그림을 그리고 또 자기는 사인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 앞서 나갔다. 엄청 자본주의적인 예술인데 그때 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서명만 하면 되니까.
네.
사실 이제는 많은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 진짜 어떤 작가는 이메일만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직접적으로 작품에 손을 대는 사람이 그 이메일 지령서를 보고 작품을 만들어서 작업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미술이라는 거가 더 이상 예술이라는 거가 더 이상 어떤
기술
기술적인 게 아니게 되다 보니까 관념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작업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자기의 작업 세계라던가 그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게 체계화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그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아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뭐 딴 사람들한테 이거 수주 줘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가 자신이 일단은 자기 작업 세계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도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공장화 팩토리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네. 왜 말이 없어서?
아니, 나는 상우는 네. 어떤가 싶어서. 그러니까 상우 작업들이 네. 그러니까 페인팅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의 맞아요. 기술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입고 온 상근 군복 같은 거 보면은 강철 상근 이렇게 되게 키치한 네. 자수가 막 새겨져 있는데 저걸 상우가 직접 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놓아달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상우는 또 어떤 시각적인 세련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 네. 진짜 답을 그거지.
아, 지금 시각적인 세련됨은 진짜 항상 작업 시작하면서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사실 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뭐 직접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다른 쪽에서 맡기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맡기는 게 난 이런 작업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와. 그래서 이건 내 작업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데서 전유를 해오는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근 예비역도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런 걸 빌려와서 그렇게 전유해서 가져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계속 고민하던 차인데요. 지금도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정해진 생각은 네. 기법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기법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작품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 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상호님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생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 혹시나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꼭 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제가 거북이를 부쉈잖아요 스위스 와서 근데 그때 거북이 색칠이 돼 있어요 그게 처음에 거북이 부수는 작업이 아니라 거북이 등에 색칠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거북이 등에 이제 육각형 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름대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뭔가 미적인 걸 하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색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스위스 그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뭐 빨간색 원색을 되게 써가지고 엄청 촌스러워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 보고 너는 진짜 미술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작업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냥 미적 아름다움보다는 그게 더 상우님한테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내 작업 세계를 보는 관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꼭 아름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앤디 워홀이 되게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작가였어요. 미술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돈에서 굉장히 먼 어떤 영역 같지만 사실 돈이랑 굉장히 밀착돼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자들만의 리그이기도 하고. 근데 앤디 워홀은 서슴없이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작품만이 아니라 자기 자체로 이제 돈을 버는 것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연예인처럼 돼버린 거죠. 앤디 워홀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연예인이 있잖아요. 연예인인 듯 아티스트인 듯한 사람. 낸시랭이 있죠. 근데 낸시랭 정도의 급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대스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누구급? 수지급인가요?
수지.
죄송합니다.
싸이급이 아닐까.
싸이급인가요?
그래서 뭐 앤디 월 자체로 아주 뭔가의 그냥 팝아트
아이콘
브랜드가 된 거죠.
그렇죠. 팝아트 하면 앤디 월이니까. 앤디 월이 되게 상업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 요새 예술가들을 보면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도 자기는 예술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에이전시도 따로 있고 카이카이키키라는 회사 자체가 에이전시처럼 움직이죠.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사실은 에이전시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품 의뢰가 들어오면 그 에이전시에서 판단을 하죠. 이거 할지 말지. 그러고 작품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작가도 그 부인이 이제 그 에이전시를 하시는 분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작품을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연예인들이 연예인 기획사가 따로 있잖아요. 소속사가. 그러니까 거기 소속사에서 마케팅 같은 걸 해주는 거야.
근데 저 잠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러면은 뭐 의뢰를 하는 사람이 미술관이나 어떤 기관이나 뭐 돈 있는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의뢰를 하면은 에이전시가 있어서 판단해서 이건
하는 거죠.
되겠다 싶으면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작업 예술가의 작업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그럼 예술가는 그런데 감각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행정적인 일이나 뭐 약간 서류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게 있는 거죠.
재밌다.
근데 그 일단은 작가들도 그림이 작품이 팔려야지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고상해야 한다는 어떤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예술가들은 금전적인 걸 추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아니 금전적인 게 토대가 돼야지 작업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건 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약 그냥 예술가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팝 아티스트면 너무 쉽게 그냥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팝 아티스트란 전제하에
대중은 자본주의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작업도 돈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되겠지 하지마.
아니야 그거 나중에 계속 작업을 발전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돈 될 요소를 많이 넣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팩토리는 사실 그 어떤 작업실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팩토리는 어떤 예술가의 아틀리에라기보다는 약간 클럽하우스 같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예술가들, 모델, 배우, 뭐 영화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던 어떤 스팟이었던 거죠.
되게 가보고 싶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롤링스톤즈의 멤버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뭐 앤디 월이 직접 매니지먼트를 했던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그룹도 드나들기도 하고 뭐 트루먼 커포디라는 작가도 드나들고 그리고 앤디 월의 애인이었던 에디 세즈윅도 드나들었죠. 약간 막 항상 노래를 틀어놓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약 먹고.
약 먹고.
그래서 앤디 월은 그 팩토리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세시봉 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가수들이 모여들였던.
네. 요즘엔 그런 게 없나?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따로 제가 아는 곳은 뭐 정기적으로 그 장소에서 뭐 세미나 같은 걸 한다거나 작가들이 와가지고 뭐 공연이나 전시를 한다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잘 나가는 셀럽이나 작가들 그런 사람이 오는 거 없지 않나요?
셀럽? 아 거기는 거기서도 뭐 그런 작가들이 오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셀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디 쪽이나 인디 작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직까지 있나요? 없는 것 같아. 네.
다시 앤디 워홀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앤디 워홀은 1960년대 미국의 어떤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사람이었고요. 뭐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앤디 워홀이 작품을 만드는 팩토리까지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뒤를 이어서 코코넬님이 그 앤디 워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인간관계 전문
인간관계 전문가
나 그, 그거 네. 같다 뭐지 그 사생활 캐내는 파파라치 디스패치 같은
디스패치 같은 역할이구나. 그 코코넬님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봤던 걸 잠깐 얘기하자면 앤디 워홀이 사실은 게이인데 잘생기고 예쁜 남자들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근데 앤디 워홀도 유명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또 여자가 또 많이 꼬였던 거예요. 근데 앤디 워홀은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대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용해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고 하면 조금 센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서도 개인적으로 친밀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계산적인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친밀해지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 되게 엄청 깐깐하고 왠지 결벽증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디 세즈윅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에디 세즈윅은 그 60년대, 1960년대 영국에 트위기가 있었다면은 미국에는 에디 세즈윅이 있었죠.
그렇죠. 저도 두 사람은 자주 헷갈리군요.
그 에디 세즈윅의 사진을 볼 건데요. 약간 흑백 저희가 지금 블로그에 사진 올려드릴 것때 흑백 사진이긴 한데 약간 짧은 숏컷에다가 약간 짙은 스모킹 화장에다가 이게 볼트한 귀걸이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쁘다.
이쁘죠. 되게 마르고 그때 당시에 이 에디 세즈윅과 트위기가 나오기 전에는 약간 글래머러스한 여성, 그러니까 몸이 좀 풍만하다거나 긴 생머리에 웨이브 머리에 그런 좀
마릴린 먼로 같은
글래머러스한 미인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에디 세즈윅과 트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소년스럽고
약간 마르고
스키니한 몸매로 사랑을 받았던 여자들이라고 해요.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예쁘다.
그래서 뭐 그때 그 시대의 패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걸 모즈룩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즈룩.
소년과 소녀 그런 게 섞여 있는 느낌. 그 원더걸스가 이 패턴이 되게 센 원피스를
복고풍 미니 노래를 부를 때 입고 나던 옷들이죠.
네, 미니 스커트에다가 패턴이 센 그런 원피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색깔도 되게 비비디한 컬러들. 그런 이미지의 여성이 에디 세즈윅이었어요. 그 에디 세즈윅은 원래 조각을 전공했던 여자였는데요. 그 에디 세즈윅 집안 자체가 되게 풍족한 편이었다고 해요. 예전에 미국 인권 운동을 했던 뭐 변호사 집안의 엄청난 상류 사회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유복한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 자신의 말로는 8살 때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경험을 했고 그거를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었다라고 이야기했기도 했었고요. 네, 팔남매 중에 제일 막내였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 정신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세 낳지 말라고 의사들한테도 연락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는 팔란매식이 나왔고 뭐 자기 오빠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어떤 교통사고를 겪는다거나 되게 가족사적으로 되게 불우하더라고요.
유전적 정신병이구나.
그렇죠. 아버지는 맨날 바람 피고 가정부랑 그런 광경을
콩가루 집안이었네.
네. 그런 광경을 자기는 보고 되게 불우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가정 환경을 벗어나고자 뉴욕에 오게 되고 앤디 워홀을 만났던 거죠. 근데 또 앤디 워홀을 만나가지고 이 에디 세지윅은 셀럽이 되었긴 하지만은 또 안 좋은 가도를 또 갈리게 되죠.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앤디 워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 감각은 탁월을 해도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계산적이고 칼 같은 성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 중에 빅토리 걸이라고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 보면은 그 시에나 밀러가 에디 세즈윅 역으로 나와요. 그 시에나 밀러가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살을 엄청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에디 세즈윅이 되게 말랐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네. 근데 좀 귀여운 느낌은 에디 세즈윅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에디 세즈윅의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 인생 자체가 그대로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 시에나 밀러도 엄청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오는데 에디 세즈윅만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예쁘니까. 예고편도 나중에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에디 세즈윅을 만난 거는 뭐 파티장, 전시장 같은 경우였는데 그 막 영화에서도 보면은 에디 세즈윅이 막 춤을 추는데 앤디 워홀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에디 세즈윅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때 에디 세즈윅을 만났을 때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대요. 아 제가 엄청나게 집안이 부자인데 제가 엄청나게 집안이 부자더라라고 에디는 듣고 처음에는 에디 세즈윅이 예쁘긴 하지만은 그런 자본력
때문에
돈 때문에 적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에디 세즈윅은 좀 미대생이긴 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앤디 워홀 엄청나게 인기를 많았던 예술가였고 둘이 서로 이렇게 되게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 에디 세즈윅은 앤디 워홀의 팩토리에 가서 영화에 출연한다거나 작품 활동에 참가하는 듯 그 앤디 워홀의 뮤즈로 급상승한 거죠.
그게 그 미술을 했던 여자라서 더 앤디 워홀에게 좀 관심이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에디 세즈윅이 집안 자체가 되게 풍족한 편이라서 앤디 워홀한테 작품적으로 재력적으로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의 영화나 예술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또 그렇게 그냥 좀 껍데기뿐인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앤디 워홀을 작품을 도와줬지만은 세즈윅에 가질 수 있었던 타이틀은 그냥 슈퍼스타 앤디 워홀의 뮤즈
팩토리걸 같은
그런
앤디 워홀이 꼭 붙어있는 타이틀이군요.
그냥 허울뿐인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에디 세즈윅은 대학 친구의 소개로 밥 딜런을 만나게 되죠.
그 가수 밥 딜런이 맞나요?
네, 맞아요.
오, 대박. 뭐지?
그 영화에서는 밥 딜런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빌리 퀸이라는 가수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밥 딜런인 거예요. 되게 그렇게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에디에게 그렇게 금전적으로 주지만은 그렇게 앤디 워홀 자체가 그런 껍데기뿐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허무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밥 딜런에게 그래서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밥 딜런이 에디한테 허황된 예술 속에 머물지 말고 현실에 과감히 도전할 것을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팩토리라는 거는 작품을 찍어내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곳에 있지 마라. 이렇게 밥 딜런은 현실적인 충고를 해주고 에디 세즈윅은 팩토리를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밥 딜런이 또 그런 게 에디 세즈윅이 만나기 전 한 달 전에 약혼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콩가루 오브 콩가루.
그래갖고
뭔가 밥 딜런의 그런 그런 환상 속에 있지 말고 현실 세계로 나오라는 그 조언이 되게 멋있다고 느낀 순간 병신이 발을 했어.
그 에디스의 책은 그냥 제 생각에는 앤디 워홀이 채워주지 못한 감정적인 부분을 밥 딜런한테 바랬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앤디 워홀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은 그 밥 딜런한테 간 거를 질투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디스 에지한테 가가지고 너 밥 딜런이 예전에 한 달 전에 약혼했던 거 너 아니냐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앤디 워홀한테 들었으니까 에디스 에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사랑과 전쟁이네요.
그러네. 그렇죠. 찌적찌적하네요.
맞아, 더러워.
그래갖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앤디 워홀이 밥 딜런과 에디 세지의 관계를 되게 질투를 많이 느껴가지고 되게 에디 세지의 과거의 상처들 감정들 들춰내는 영화에 출연을 해라고 시키기도 하고
헐, 나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근데 그 앤디 워홀이란 사람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차갑게 맺지만 그래도 유난히 아꼈던 사람이 에디우 세즈워크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에디우 세즈워크를 나의 평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이 성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자인 사람을 사랑하게 됐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이중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에디 세즈에 대해서
이용하고 싶은 감정과 이 사람이 그냥 좋은 감정과
그렇죠. 그게 많이 충돌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용해 먹을 거라면은 그냥 그래 밥 딜런한테 가라고. 그때 당시에 밥 딜런한테 갔을 때는 거의 파산 직전에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사치스러운 걸 했기 때문에 유산을 거의
에디세즈웍이 거의 네, 파산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앤디 워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에디세즈웍. 그래서 뭐 계속 마약도 하고 계속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더욱더 약물에 의지하게 되고 극기하는 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약을 주는 사람한테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점차,
네, 점차
스스로를 파멸해 갔군요.
스스로를 파멸해 갔죠.
그렇구나.
되게 그래놓고서는 밥 딜런은 뭐 에디스 에지한테 영감을 얻어가지고 Just Like a Woman이라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음악 가사를 보니까 뭐 그녀는 여자답게 사랑을 하지만은 소녀스럽게 아파하기도 해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항상 예술가들은 여자를 갈아 넣어서 예술로 승화시키죠.
맞아. 약간 수단이 된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음악은 밥 딜런도 저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에디스 에지그로 어떤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만난 건지 잘 이해가 가진 않아요 저는.
얼빠.
얼빠.
얼굴 자체로도 사랑이 생길 만한 얼굴이니까 뭐.
저도 생겼습니다. 농담이에요.
약혼했다는 걸 잊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자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정신병원 재활센터에. 가서 입원을 하게 돼요. 뭐 그곳에서 그 같이 환자였던 남자와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약물 중독 때문에 결국에는 2년 만에 28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 일찍 죽었네요.
그렇죠.
너무 어린 나이에
요절을 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너무나도 셀럽이었기 때문에 뭐 현대에 와서도 에디스 에지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뭐 연예인들이 화보를 찍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영화도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래서 오마주를 자주 하곤 하죠.
그렇죠. 뭔가 되게 비극적인 현대의 비극적인 뮤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에디스 에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른 관계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앤디 워홀이 막 바스키아랑도 둘이 엄청 친했잖아요.
그렇죠.
둘이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게이 성향이 있음. 약간 제가 듣기로는 바스키아도 뭐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막 관계를 맺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성애자였구나.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앤디 워홀이 되게 총애하고 가까이 뒀던 네,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궁금한데 잭슨 폴록과 앤디 워홀 관계도 되게 궁금해요.
잭슨 폴록과 앤디 워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 않나?
미국이 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유럽의 화가가 아니라 자기들의 화가 스타 화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잭슨 폴락 그리고 앤디 워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잭슨 폴락의 다음 주자가 아마 앤디 워홀일 거예요.
조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른 걸. 오늘 앤디 워홀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앤디 워홀의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하고 코넬 님이 우리나라의 팝 아티스트 몇 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누구인 건 비밀입니다.
네.
궁금하지?
다음 편 들으세요. 네.
저희 침대위의 미술관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A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저희 트위터가 나오고요. blog.naver.com/abcart로 들어오시면 저희 업데이트되는 방송과 방송에서 소개한 이미지를 올려드리니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
(웃음) 당신 삶의 비타민 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